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생수를 마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4장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이 어찌나 말씀을 잘 전하였던지 많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추겨서 믿는 이들을 미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꽤 긴 시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주를 위해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심으로써 두 사람이 전하는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어 드러는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고 드러는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고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그 낌새를 알고는 누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라와 더베와 그 가까이로 피하였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루스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서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설교를 맡아 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성 바깥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그 신전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꽃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성문으로 가져왔다. 제사장과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그것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다.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 이렇게 소리쳤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는 짓들을 그만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좋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을 꼬드기어 자기들 편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다음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바깥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달려와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깨어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두 사람은 더베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속하여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운 다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 장로들을 맡겼다. 두 사람은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로 갔다. 그리고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탈리아로 내려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 갔다. 안디옥은 믿는 이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을 전하라고 내보냈던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안디옥에 도착하여 온 교회에 믿는 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렸다. 두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열왕기하 제19장. 시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샘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배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사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드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마스 왕, 아르바스 왕, 스발와임 도성우 왕, 그리고 헤나와 여아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 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산헤림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헤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내가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이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네가 안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네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네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히스기야야,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백성이 금년에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고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라는 곡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후년에는 백성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환란을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환란을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리아 왕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 한번 쏴보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흙 언덕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 이 도성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로그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신앙 안에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함부로 잘못 판단할 경우에 나중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판단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겠지만 바울 사도 자신은 다른 사람을 판단치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죄책감을 느낄 것이 없어서 스스로 판단하여 좌절하거나 흠잡힐 것이 없다고 선언했던 내용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에선 고린도 교우들의 교만이 절정에 달하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은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받지 않은 양 자신들이 경건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큰소리치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키워준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적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기록해 주신 말씀까지도 자신의 생각 밖으로 밀어내고 성령을 앞서가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중심한 것보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더 위에 두는 데까지 지나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모두 받은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7절에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첫째인데, 우리를 죄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각자에게 은사나 직분을 주신 것도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믿음 속의 교만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맡긴 것들을 스스로 창조하여 만든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 대단히 불순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태어난 환경도 재산도 가족도 교회도 모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맡아 있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섬기고 또 두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조금은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인데 결국 자신이 누리는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사람은 결국 성령의 감화가 아니거든 겸손할 수도 없다는 데서 낮은 대로 내려앉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역시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8절인데 고린도 교우들은 그들이 이만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의 근거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경성함으로 죄악의 요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풍부와 배부름으로 인하여 영적 교만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허황된 자만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영혼 속에서 자신들과 같이 왕노릇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책망과 권면이 바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1장 2절에 고린도 교우들을 부른 바 있고 이런 명칭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것이 교만의 절정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도 고린도 교우들의 은사에 자랑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탄식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즉 자신이 하나님 이상인 것처럼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은사를 자랑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경계를 준 바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요한이서 1장 9절이죠. 신령하고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바울조차 자랑하는 것을 보면 이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최고의 석학이요 지위를 가진 바울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은 더욱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장치를 이 6절 하반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대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성령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겸손과 순종은 당연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결과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5절에 하셨고 당연히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자들 역시 대적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으로 흐리를 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기록한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것으로 자신만이 가진 신비한 능력으로 오로지 자신만이 하나님의 신비를 꿰뚫는 것으로 자랑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진실된 복음의 일꾼들과 허풍 떠는 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맡기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보다도 육신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증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 하반절인데 여기서는 고린도 교우들과 자신과 아볼로를 대조시키면서 너희와 우리로 표현하며 비교시키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안타까움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는 표현은 마치 원형 경기장 가운데 굶주린 동물들 앞에 찢겨 죽어간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난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계속 양쪽의 모습을 비교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10절 상반절이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10절 중간이고요.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10절 하반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1절이고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2절입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13절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의 양면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됨과 거짓됨의 모습이고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세상의 가치로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상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나름대로의 위로가 격려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속죄일과 붉은 암송아지 희생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희생제도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생소하므로 레위기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주제로 설교하면 교인을 잃게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이 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은 여러 희생 가운데서도 번제를 가장 빈번하게 드렸습니다. 개인은 어느 때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으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나라가 하나님께 거국적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은 번제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제단에 피워라는 말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장의 나라인 너희의 헌신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계절에 한정적이거나 산발적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생각이 바로 그런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단번에 드린 영원한 희생이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리는 끊임없는 번제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였음을 나타내줍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성별은 그리스도 전생에 걸쳐 나온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번제는 그의 삶 전체를 망라합니다. 그렇게 번제를 드리신 후 아무 흠과 점이 없는 속죄제물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자신을 올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자신을 헌신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그 불이 피어있게 만드셨습니다. 예배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은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의 생애가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번제 희생의 모든 그림자를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통해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 성별케 하고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열심이어야 하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자기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옵나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